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것과 넷째 날, 10월 13일 수요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고대 세계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알만한 위대한 제국들마저도 아주 작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작은 이방 국가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 또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매우 가증한 종교적 관습을 자행하고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였다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했을지 상상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변 국가들의 관습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장 9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오늘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모세는 이 구절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이 구절은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며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들로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 행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증언보감 2권 155.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기대가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어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며 또 3일 집회 이 화요일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다시 뵙고자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오자 저희들 이 귀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거룩한 한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종을 단위에 세우시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가 실천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새로운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묶어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루에 한 시간씩 또 두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고 두 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껏해야 10분에서 15분을 넘지 못하는 저의 기도, 간혹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도할 거리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의외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무슨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에 서툰 사람들은 혹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멋지게 문학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며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생소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잡고 기도 좀 해보려면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잡생각들이 끼어듭니다. 어젯밤에 본 이상한 장면도 생각나고 아이에게 짜증냈던 순간이 떠오르고 전화벨이 울리고 해야 할 업무에 관한 하나님 말고는 모든 상념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한지, 규칙적이고 만족스러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다 이렇게 좀 많이 살펴보니까 그 책들의 한결같은 내용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멋진 시간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이다.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책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기도할 때마다 어제와 같은 기도를 또 드려야 하는지 이런 기도에 관한 권태감이 찾아오고 어제 드린 기도가 오늘까지는 효력이 좀 있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를 오늘은 접고 싶은 기도에 대한 피로감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시간 낭비 같다는 의구심도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 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아마 우리의 이런 기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이며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무시로 항상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이든 아니든 훌륭하든 아니든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좀 제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격식을 갖춰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세련되어야 하고 감정이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잖고 고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에 있는 심정을 그냥 쏟아 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실린 기도에는 두려움, 찬양, 불안, 분노, 사랑, 근심, 절망, 감사, 슬픔, 의심, 고통, 기쁨, 심지어 복수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도의 대목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기도하기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때까지 기도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막연한 문제나 중요하지만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한 말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상한 감정의 용서와 치유가 시작되는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기도했던 마틴 루터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는 정말 허무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꾸어보셨습니까? 나도 마틴 루터처럼 하루에 두 시간씩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죽었다 깨도 그렇게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낮고 못함을 비교하는 어떤 경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심령이라도 기도의 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기도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수가 적을수록 더 훌륭한 기도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은 두 편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두 기도는 짧은 기도였지만은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리의 그 정직한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강도의 간절한 탄원. 여러분, 이 짤막한 두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루터는 당시에 형식적이고 현란한 기도의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조건 말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도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맺는 인간의 개인적 생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그 대화는 이루어지죠.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 기도 생활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기도의 양상이 다릅니다. 누구나 남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기도 방식을 찾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김일목 목사님과 함께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중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10여일 한 방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소에 같이 잠도 잘 안 자는 그런 사람과 한 방을 쓰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0여일 함께 지내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평소에 알지 못한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야, 이거 목사가 아침에 이 경건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도 느껴지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제가 10여일 지나면서 저는 참 즐거운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방법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분은 무슨 노트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것을 읽더라고요. 저는 뭘 읽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기도문이에요. 일종의 자신만의 기도 수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 수첩을 가지고 쭉 읽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는 10일 동안에 함께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이분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참 어색해요, 사실.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간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기도합니다. 각각 사람들은 자기 방식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방식과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기도는 아침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언제나 골방 같은 장소를 물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자세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장소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길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둘 중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후 찾아오는 평온한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은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성경 예언의 신을 읽고 기도문들을 사용하고 기도수첩 등을 기도수첩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 다 유용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중요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개인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개인적 장치를 만드는 것.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저도 그런 기도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하고 다니다가 혹시 앰뷸런스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앰뷸런스가 급하게 달려가고 소방차 소리가 나는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이후부터 그것은 제게 좋은 하나의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그널. 하나님, 누군가 또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저 환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사히 적당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 소방차가 화진한 곳에 무사히 가서 그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상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짤막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개인적 장치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를 상기하는 것은 기도의 말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험, 잠이 안 오는 밤, 불면의 시간, 운전하는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혹은 지루한 예배 시간도 좋습니다. 기도를 드리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과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점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에 걸쳐 귀, 팔꿈치, 손 이런 신체 부위를 다 아주 다양한 시점에서 표현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음악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훈련하지 않고 거장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숙하고 성결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기도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메마른 시기를 참고 견뎌야 하고 또한 기도의 결과라고 한 것도 때때로 쉬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갈망을 즉시 채워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기도를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기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또한 나그네를 위하여 이웃집에 음식을 얻으러 간 그 남자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특수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느낌을 기준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걸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분에게 기대어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교제할수록 그분의 관점과 아주 비슷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벌어지지 않은 나중일을 앞질러 믿는 그런 자세야말로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트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과 당신을 애써 찾을 수 있는 부지런함과 당신을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과 당신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당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권세를 통하여 당신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같이 진실하고 담백한 기도가 되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 토하게 하시어 주님 피난처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홍해의 감격이 3일 전인데 벌써 그 감사함을 잊은 것인가요? 얼마나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쓴 물을 나무가 단물로 바꾸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인가요? 나무의 효능과 하나님의 이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춤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감사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들을 보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듣고 어떤 민족들이 떨며 놀랐나요?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부조화 선지자 288페이지에서 29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풀이에서 불리어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가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밧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한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한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이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물맛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생긴 명칭입니다. 쓴 물에 무엇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나요? 그 나무는 무엇을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든 나무는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쓴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은 쓴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찬양을 알려줄 수 있나요? 찬미가 482장입니다. 저 반석 대신 주님. 저 반석 대신 주님, 옛부터 계시고 이 세상 풍파 중에 늘 쉴 곳 되었네. 이 세상 있기 전과 이 세상 끝까지 그 사랑 변치 않는 내 구주 예수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옹지마의 한자를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변화가 무쌍하여 길흉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쩌나 하고 위로했지만 이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라고 축하했지만 이 노인은 이게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소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쓰게 되었기에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노인이 비범한 것입니다. 환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야.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춤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감사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쓴 물을 단물로 만든 나무는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밑에 맥락과여 빛나는 새벽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